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기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말하되 그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마음속에 두고 말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이제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살피면서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뭔가 항상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도 세상에서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을 더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고 또 나도 저렇게 살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갖게 해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과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책임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과 책임이 돈과 가족에 있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 또 보람을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두고 있고 또 그리고 돈을 버는 책임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서 내 식구들을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고 보람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또 그것으로 기쁘게 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간신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나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온통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은 다 때려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점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나 역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사람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항상 여기에다가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이게 더 고민거리고 그게 더 삶에서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자꾸 이것만 내놓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은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식으로 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예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자로서 나는 신자라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나는 과연 신자로 살고 있느냐는 이 점을 날마다 머리 싸매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신자로 살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싸움이에요. 싸움이 없이 신자로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될 문제가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싸움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저 남들과 돈 버는 경쟁만 있을 뿐이지 뭔가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뭔가 싸운다는 것, 이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신자가 신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않고 아예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신자로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신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은 필히 여러분은 싸움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엉뚱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죠. 그 엉뚱한 싸움이라는 게 뭔다면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자꾸 그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그런 세상 싸움에 자꾸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돈 갖고 만족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돈 가지고 만족해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모르긴 몰라도 돈 가지고 만족해 본 그런 분이 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꼭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이라는 것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더 돈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당연한 것인데, 희한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보다 더 돈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요. 더 돈에 절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원 버는 사람하고 10만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 버는 사람보다 9만원 적게 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10만원 버는 사람보다는 만원 버는 사람이 더 돈을 갖다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보면은 10만원 버는 사람이 만원 버는 사람보다 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만히 모셔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아예 다른 걸 포기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린다는 건 돈 쓸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뭘 하면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돈이 더 필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삽니다. 근데 이 차라는 게 그냥 물마먹고 굴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차값보다도 차 굴리는 돈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세금에다가 보험에다 기름급에다가 돈 드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과속위반 딱지 떼야 되죠. 신호위반 딱지 떼야 되죠. 주차위반 딱지 떼야 되죠. 그거 다 돈이거든요. 또 사람이란 게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휴일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차를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럼 그만큼 돈 드는 일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원 버는 사람은 만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10만원 버는 사람은 10만원이 부족하단 말이죠. 왜? 돈 들어갈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게 돼버린다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돈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버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든지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세상 것을 마음대로 갖고 싶게 하고 하고 싶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돈 벌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다는 생각은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우리에게 욕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니까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말하는 신자 아닌 신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돌아서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신자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교인이다는 이런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운명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공갈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참된 신자로 사는 것이 뭐냐는 것을 좀 다시금 되새겨보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 사지 말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차 사서 편하게 사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싸움으로, 경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필요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게 신자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세상 팀이 끼어가지고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에서 수영을 할 때에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서 수영을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강물을 거슬려 수영을 하면은 이건 엄청 힘이 듭니다. 우리가 신대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신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려 수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리어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가려 한다면은 그게 참 싫고 힘든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뭔가 거슬려 살아간다, 돌이켜야 한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 후면은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후면은. 여러분이 뭐 지금부터 몇 년 더 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 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무엇으로 살았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순종했나, 이런 걸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도 돈을 버는 가운데서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한 생각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는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어떤 허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있으면 이 다툼과 허영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만들어요. 허영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누구 집 아이가 피아노 학원 다니고 컴퓨터 학원 다니고 뭐 무슨 학원 다닌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아이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 허영 때문에 아이가 놀지를 못합니다. 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는 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불쌍하죠 아이들이. 물론 이것도 아이들을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피아노 소질이 있으면은 피아노 배기를 좋아한다면은 보내줘가지고 소질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원하지도 않고 있는데 단지 부모 허영 때문에 배우게 한다면은 그건 결국 부모의 다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도구 삼아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도 뒤떨어진 걸 죽기보다 싫어한단 말이죠. 어떻게 더 낫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허영입니다. 그런 부모 허영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대도시에는 아이의 엄마가 파출부를 하면서까지 아이들한테 과외를 시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허영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고생이에요. 그래놓고 아이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네가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파출부까지 했다. 자연스럽게 말할 거지 않습니까? 아이는 속으로 뭐라 한지 압니까? 누가 하락했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사람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신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 다툼이에요. 그게 허영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건 사치하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국어사전 보니까 허영이라는 말은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라, 또 피로 이상의 거칠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꼭 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 건 모두 허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허영이죠. 이런 허영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반대로 남보다 내가 더 나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허영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낫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있는 돈과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허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허영은 절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이란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허영 속에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허영은 좀 더 나은 것, 항상 이걸 기대하고 이걸 바라보게 한답니다. 좀 더 나은 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 행복,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몇십 년 전보다 말도 못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때 비하면은 뭐 말로 할 수 없도록 풍족하고 좋은 집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만하다 느낀 사람이 몇 차례 되겠습니까? 살만하다. 항상 더 좋은 것만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허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이런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올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옴으로써 나에게 충만케 하라. 이런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겠다, 마음먹었다 해가지고 그게 품어지는 것입니까? 품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왜? 겸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마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만들 마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마음이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아무나 보고 지금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예수만을 품으라 외쳐봐도 세상은 예수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으라는 말을 아무리 한다 해도 믿는 사람 따로 있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들만이 믿으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놓고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모두 겸손한 무슨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순종을 삼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순종이 겸손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면 그 마음은 당연히 품게 되어 있다.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권면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교회라면은 보유할 게 뭡니까?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바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을 한다면 그건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한 허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분쟁하면 안 된다, 다투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분쟁하는 것이 뭐 분쟁하는 것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진 걸 참지를 못했어. 내가 지는 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분쟁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분쟁하지 말라 해도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투지 말라 해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투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 교회에 다툼이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뭔가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 있게 되는 것이고 허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 보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 그런 것이냐? 바울이 말한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없다.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분쟁과 다툼과 허영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뭔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르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한 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렸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함을 인해서 십자가 죽었다, 그게 주님의 일이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게 된 것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십자가 모르는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혜택,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이게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 그게 진심으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몽땅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 이 사실입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예수는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았다는 그런 마음에 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그 십자가를 아는 그 자리에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신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을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고면할 것이고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게 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권면하고 책망을 하면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바로 가르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십자가로부터 권면을 받고 살아갑니다. 책망을 받고 살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심으로 주를 아는 삶인가, 참담하게 만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권면을 받고 사는 신자라면은 십자가로부터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죄인된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로 인해 새로운 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깨달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는 분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내 마음에 살아있는 생명되는 그분들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정신을 아는 신자에게서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하는 겸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버림받은 자이고 내가 소망 없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느낄 때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배움으로서 겸손해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알게 되었거든요. 많이 배웠다고 나은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 해서 나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산다 해서 나은 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어느 누구가 나보다 못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배움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역시 십자가로부터 배우고 십자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한 대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서 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것, 이건 모든 것도 십자가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게 화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화목이냐?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쇠어야지고 주님이 흥하여진 자리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내가 흥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화목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다투게 되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든 이유가 다 자기를 세우려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다툼이란 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는 건 화목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를 세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증명하는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린 예수님에게서 모든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말만 할 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권면을 받고 십자가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인간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했겠는가, 이런 모든 걸 배워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존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살아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 속에서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자인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권면받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배우고 인간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 말에 있을 뿐이지 마음에도 없고 삶에도 없는지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없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허영으로 살아가고 허영 때문에 남과 다투고 경쟁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한 겸손이 없을 때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가 말이 있을 뿐 여러분의 삶에는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허영이라는 거, 다툼 경쟁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 처해야 될 사람이었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님이 부활해 계시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우는 이 묵상을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의 시간 가지라 이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그런 허영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를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를 잊고 산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말하되 예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는 겸손이 아니고 허영원에 다투고 분쟁하는 경쟁하는 이런 모습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날마다 십자로부터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으시고 배우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힘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마땅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